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우리 방금 본 대로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서도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기도를 할 때 은밀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가운데서 구제를 하게 되면 다른 말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행을 하게 되면은, 구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 말씀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참 가난한 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면은 반드시 상이 있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선행을 할 때 우리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구제를 하게 되면은 그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구제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 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선행을 행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주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우리가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범사에 조심하면서 구제와 선행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간혹 잘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원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것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건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거기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적적으로 그들이 엑소더스해서 광야 40년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민수기에서 그 중요한 원인을,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민수기가 강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탄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꾸 교만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추기느냐? 아, 사탄이 와가지고요, 내가 볼 때 너는 누구보다도 참 잘 믿어. 잘 믿는 사람에게 와서 너는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 같아. 네 믿음 참 대단해.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는 누구의 기도보다도 너의 기도가 참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것 같아. 너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 자,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게 속삭이면은 이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잘 믿는구나. 내가 기도 잘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잘 믿는구나. 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볼 때에 우습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사람마다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장점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하라고 하신 것을 잘 지켰는가를 점검하면서 생각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라, 하지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은 죄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다고 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뒤로 밀려내놓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를 이런 식으로 밖에 대접을 못하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아, 권력의 맛을 보면서 권력이 이런 거구나, 권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테스트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은 자신을 녹여서 자신을 희생해서 참으로 촛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교만과 겸손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들을 보면은 겸손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거스틴에게 하루는 어떤 제자가 와서 선생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겸손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큰 것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교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만한 그 눈짓, 교만한 말투, 교만한 태도,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선과 외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사람들 보라고 하는 행위는 그걸 바로 위선, 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선을 행하면 상이 없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이 없다. 무엇을 바라고 선행을 하게 되면은 보상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면은, 그러나 누가 보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 어떤 보상을 주실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한번 하고 나면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이 먼저 기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구제와 선행, 이거를 교회에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기쁨이 충만했어요. 또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쁨으로 연보를 합니다. 그 연보를 왜 합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직업을 잃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이 연보했다고 바울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지만은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보답하노라.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건 참 적은 것인데, 참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하늘의 복이 최고의 상이고 최고의 영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제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아이고 참 당신 좋은 일 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제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선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랍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구제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인가, 더 훌륭한 일인가, 더 위대한 일인가,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참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구제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랑한다면 이미 상을 받아서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상이 없다, 하늘에 상이 없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문학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좋은 일을 했어요. 구제를 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시고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못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기억을 하시고 상을 보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어떤 랍비는 이 구제를 할 때는 저 뒤돌아가서 뒤로 걸어가서 받는 사람 얼굴을 안 보고 구제를 뭐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얼굴을 안 봤다고 그래서 내가 구제를 하는데 누가 받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보지 않았지만은 나는 돌아서서 그 사람 얼굴을 모르지만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진 찍기를 원하고 광고 내주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광고하고 얼굴 알려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옛날에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홍수를 만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아주 큰정한 사람이 다 와서 구해줬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평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건져준 분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름을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도 이름을 안 걸어줍니다. 그러고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듯이 도와준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 사이에 굳이 이름까지 꼭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혹은 선행을 하면서 굳이 이름을 밝힐 이름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억하실까요?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특히 구약 같은 데도 보면은 구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구제를 잘할 수 있을까?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구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유대 랍비는요, 구제할 때는 꼭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구제를 같이 가서 가르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참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때는 자녀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구제해야 되는 거야. 너도 앞으로 커서 이렇게 구제를 해야 돼. 선한 일을 베풀어야 돼.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선행을 구제를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명령하노니 그들에게 손을 펼치라, 도우라, 구제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랬는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부자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많을까요? 이것이 공평한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물론 공평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은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탐욕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구제하라. 그것이 바로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구제를 열심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제를 가르쳐서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을 제데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원래 이 히브리 말로 제데카는 구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공의라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제데카를 이 구제라는 말로 썼을까? 이 구제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대용했을까? 구약 성경에는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이 제데카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데카를 구제라는 말로 히브리인들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되는 것이고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구제는 참 특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미국에 와서 뭐 가족 미국에 오실 때 뭐 막 그냥 천금 만금 가지고 오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만큼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너무 없어서 참 남에게 얻어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면은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건 특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베풀 수 있게 해주셨구나.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먹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마음 아닙니까? 그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화가 중에 유명한 밀레라는 화가 있지 않습니까? 만종, 뭐 이삭 줍기, 뭐 그런 유명한 그림들을 그린 그 화가입니다. 이분이 원래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아주 친한 친구, 루소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밀레를 보니까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또 앞으로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하고 그런데 가난해서 이 밀레가 저 파리에 가서 좀 제대로 미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루소가 좀 여유가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너 가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너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밀레가 파리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지만은 뭐 처음에 뭐 돈을 벌겠습니까? 너무 가난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밀레가 처음에는 누드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팔리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저거 이런 거를 그려가지고 돈벌이 하느냐고 뒤에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밀레가 너무나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누드화를 안 그리겠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농부들의 그 소박한 모습을 그림에 담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림을 사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도 할 수 없는 아주 가난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루소가 오더니만은 친구가 오더니만은 기뻐하라고 어떤 사람이 그림을 사주겠다고 내게 돈을 이렇게 줬는데 내보고 그림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서 접목하는 농구라고 하는 그 그림을 300프랑이나 주고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주고 그 그림을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몇 년 후에 이 밀레가 루소의 집, 친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거실에 봤더니 옛날에 사갔던 접목하는 농부의 그림이 바로 친구 집에 걸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가서 친구랍시고 그냥 듬뿍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산 거예요. 이렇게 친한 친구지만은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누가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어가지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을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만 사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헛되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면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참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뿐 아니라 그분의 후손 자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뭐 이거는 웨슬리의 말입니다만은 첫째, 너에게 준 시간을 너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로는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웨슬리가 한 말이지만은 의미가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다가 갈 것인가.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